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연말이 좀 뒤숭숭합니까? 아니면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풍족하고 이렇게 기쁩니까? 예, 서로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서로 나누면 풍성해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시고 연말에 또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서로 이렇게 푹 돋아주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그 연말이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시점이지만 그래도 이제 수요일은 계속 고린도전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논란도 많이 되어왔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그 오늘의 교회 현실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또 본문이기도 하죠. 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1절부터 5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5장 전체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발생했던 그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상당히 입에도 담기 어렵고 또 생각하기조차 교회 안에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게끔 그만큼의 큰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일이 교회 안에 발생한 것을 두고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 성도로 부르심은 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 구원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구별된 것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교회의 것이에요. 교회가 딱 그 거룩 한마디로 표현되고 설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과연 여러분의 거룩함을 어떻게 유지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성경이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함을 늘 느끼면서 소유하면서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고개를 흔드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개를 흔들지 않으신 분들 중에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의 부름이 개인적이지만 개별적이지만 어디로 불렀냐? 교회 안으로 불렀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거룩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 전도의 사역도 해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성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죄 많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부름받아서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때 당시 대부분의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특별히 성적인 문란의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첫 시간에 아주 오래 시간 전에 했었어요. 성적인 문란함이 통용되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러 군데를 보면 계속해서 너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새로운 사람, 새 삶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 로마의 지배하리 된 고린도 시대에 어떤 말이 있냐면, 기쁨을 위해서는 정부를 두어라. 정부는 그 거버먼트가 아니고 정부. 초코파이 정에다가 부는 부인 할 때 부인이요. 그러니까는 정부를 두어라. 그리고 네 몸을 돌보는 데에는 내연녀를 두어라. 로마 시대에 그 고린도에 지금 이런 말이 돌았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네 자녀를 위해서는 와이프를 두어라. 그러니까는 남자가 성적으로 이 문란한 것은 그냥 다 누구나 하는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지난날의 그 이제 회심 전이죠. 회심 전에 그와 같은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기독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을 때는 그게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 들어와 보니 유대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죄라고 정죄합니다. 하지 마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자꾸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그 거룩성을 지켜감에 있어서 교단마다 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헌법이 있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교회도 헌법이 있어요. 헌법에 이제 권징 조례 해가지고 권징, 권면과 징계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권징이라고 하고 우리 이쪽 교단에서는 권고와 징계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오늘날 같이 그 여러분 치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권징과 치리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잘못이라고 안 하고 헌법상에서는 범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범죄. 범죄는 또 정의를 하죠. 범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거룩성을,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회가 정한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정해놓은 어떤 법들을 파괴하는 것을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그 세상법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의 거룩성을 훼손합니다. 그럴 때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수단이 징계입니다. 권고고 징계고 결과 또 치리입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난날의 어떤 습성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있는 비거룩성을 다 닦아내고 또 내 스스로 나는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어, 확보할 수 있어라고 자신 있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성을 유지해가면서 사는 저 성도를 보면서 도전받고 내 행위를 바로잡고 혹은 큰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당회나 목사나 우리 성도들의 회에 권면을 받고 그러면서 수정하는 것,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바로잡는 것, 그래서 권고와 징계는 필요한 것입니다. 뭐 징계의 수위가 뭐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결국은 발생한 이런 심각한 문제는 그 수위는 다를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과연 이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핸들링을 해야 되는가에 중요한 이그샘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부터 교회에 근친상관이 있다. 꼭 거기에만 적용되는 이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튼 이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사실 그것만큼은 금해요. 어떤 거냐면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만큼은 정말 이들도 이 성적으로 자유로웠던 이들도 금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그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뭐 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5장 1절부터 5절을 읽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장과 절이 구분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대략 한 1500년대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복음서에는 그 전부터 이미 구분이 시도가 되었지만 장절이 없이 이렇게 읽고 내려왔었던 거죠. 원래 헬라어 원본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읽기 편의상 장과절을 구분했는데 그래서 4장 21에서 딱 끝나니까 새롭게 5장 1절로 들어가는 물론 문단이 바뀌긴 하지만 읽는 그 맥락은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4장 21절에서 바울이 뭘 하겠냐면 내가 너희에게 매를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갈까? 라고 하고 곧바로 꺼내든 얘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바울이 여러 가지 곤면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여러 문제 중에 첫 번째로 꺼낸 문제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근친상간의 문제는 바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충격적이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을까? 고린도 교회가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근친상간의 문제를 두고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이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죠. 이 문제를 거룩성을 훼손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무능한 리더십 그러면서도 도리어 그 사건을 두고 교만해져서 2절에도 말하죠.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졌다. 이 문제를 두고 이것이 바울에게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바울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결책을 주죠. 바울이 던진 해결책은 빠르고 간결했습니다. 뭡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쫓아내는 것. 출교. 네, 출교라는 말이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죠. 그리고 3절에서 우리가 또 5절까지는 어떻게 출교를 해야 되고 또 왜 출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하고 또 6절에서 8절은 이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근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은 또 다른 계속해서 논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논쟁의 이 중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문제를 다루는 교회의 태도예요. 오만함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이게 논쟁의 아주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고 그 교만함으로 인해 교회가 놓인 상황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근데 그 음행의 종류가 근친상간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연속해서 2절에서 지적하기를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오히려 그 문제를 접하는 너희의 태도는 교만이 아니라 뭐였어야 된다고요? 2절에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교회는 통한이 여겼어야만 합니다. 통한이 여긴다는 뭐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발생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는 과정이 고통스럽게 이 교회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도리어 교만했어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범죄한 그 남자를 출교시켰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었다면, 근데 그것을 그 리더십이 실패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근친상간범에 대한 교회의 느슨한 태도, 그리고 이들은 교만이 아니라 죄를 누이치는 마음으로 그 정말 가슴 아파하는 슬픔을 경험했었어야만 하는 공동체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가 더 이상 자정 능력이라든지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판단하고 자신이 판결을 해줍니다. 자신이 판결을 해줘요. 바울의 판결은 대단히 간결했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몸은 없지만 지금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자기가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있으면서 그의 영으로 예, 바울과 주 예수가 영으로 함께한 공동체 상황이라고 자기는 믿으면서 자기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판결은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를 쫓아내라. 출교시켜라. 이 초대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 회심자를 품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들의 그 아주 자유분방함 속에서 교회가 믿어오고 신앙하고 있는 가치관, 신앙관에 대단히 저촉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었어요. 그것이 이제 성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 교회 공동체가 품고 그들을 교정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것을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 애진간해야죠. 이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도무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이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가 5장 9절에도 보면은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든요. 아마도 이게 고린도 전서가 제가 몇 번째 편지라 그랬죠? 두 번째 편지라 그랬죠? 이 이전 편지, 첫 번째 편지는 이제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바울이 분명히 노티스를 했을 거예요. 음행한 자에 관해서 사귀지도 말라 했고 음행이 교회 안에 있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그 인스트럭션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로 회신이 오고 막 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근친상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첫 번째 편지의 음행에 대해서 사귀지 말라 한 이 가르침에서는 아마 근친상간은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편지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눈 감아주기 어려운 등급의 심각한 아주 그 가장 first degree의 이 성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누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잠을 잤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 근데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자기 친어머니가 아닌 거죠.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뭐 세컨이 됐든 썰드가 됐든 그 정부예요. 내였는데 자 여기에서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단 한 번에 하룻밤에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사건이다. 그러니까는 단 한 번에 어떤 남자의 그 참을성 참지 못하는 그 욕정에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자가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여자는 교회 공동체 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만 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남자의 행동, 이 한 사람의 행동이 교회에 미치는 파장입니다. 교회 전체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를 판단하고 오히려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우월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만해졌다는 사실이 더 바울에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결과 죄에 빠진 형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더러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개인이 거룩성을 스스로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있으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니까 그들이 한 영혼을 그들을 수정해주고 그를 수정해주고 그를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고 아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고 그와 같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 치리를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한 형제의 영혼도 보지 못할 뿐더러 교회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되는 교만해지는 그 상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이 던져준 답으로는 그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쫓아내는 건 너무 과혹한 처사가 아닌가 막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으나 그러면서 교회가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 정도 그 사람을 품어야지 어떻게 쫓아내 뭐 근친상간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어떤 거룩성을 훼손하는 범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를 교회가 품어야 돼요. 품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그냥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가장 우선시 여겼던 것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거룩한 교회는 이와 같은 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출교하는 것에 이는 가슴 아파하는 사랑으로 그를 내쫓아라 라고 공동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대하는 우리가 태도 그리고 또 성도가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각자가 다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이 교회 밖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그냥 들어와서 시간 돼서 드린다면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거룩성에 대한 대단한 어떤 무례함인 거예요. 무례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룩성을 유지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성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되고 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노력했지만 옆에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니까 그의 삶은 그렇지 못하더라.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믿음 없으니까 그럴 거야. 나중에 괜찮게 이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권면해주고 그를 불러다가 이야기도 하고 교정해주고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에 좀 더 장로님들이 그리고 당회가 이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거룩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가만두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 그 죄가 그대로 죄를 품고 갈 수는 없다. 잘라내라. 그렇지 아니하고 이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진 것에 바울이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출교하라 했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회 리더 몇 사람이 당신 오늘부터 교회 나오지 마 이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하라고 이야기해요. 자세히 읽어보면 4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제 해석에 논란이 있죠. 바울의 몸은 에베소에 있지만 바울의 영이 이 자리에 오는가.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울도 그 교회에 참여한 듯과 같은 지금 이게 편지가 사람들 앞에 디모데가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도 현장에 있고 바울의 편지도 당도했고 바울의 지금 이 편지가 공동체에 낭독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심정으로 여기 와 있다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자신도 받아들이면서 모두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걸 선언하라는 겁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이 사람을 출교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고 그래서 쫓아내라, 잘라내라 이렇지 않아요. 여기 문맥을 읽어보면 이 근친 상간범도 성도입니다.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성욕을 못 이겨서 그와 같은 죄를 범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 이를 잘라내라. 잘라내기 위해서는 잘라내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도 함도 기지만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독특한 표현으로 사단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사단에게 내어주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고 도대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은 결국은 이 공동체의 무리에서 이탈을 의미합니다. 이탈을 시켜라. 그리고 그의 지금도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욕망,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이 죄악된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죽이며, 육신을 죽이는 거죠. 그것을 죽이며, 공동체로부터 이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를 회개하고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규정하는 것은 권징의 목표는 그를 처벌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힘들게 하고 또 무겁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권징의 목표는 결국은 그의 구원이고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남에 대해서 우리는 간혹 자주 눈을 감습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한 문제, 어떤 말의 실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인격이 좀 덜 성숙해서 혹은 삶이 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냥 그 사람은 평범한데 그걸 또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는 그냥 우리가 일일이 짚고 안 넘어가도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어떤 거룩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눈 감아 줄 때가 있어요. 오늘날 이 본문이 우리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이민사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죄악이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악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마치 거미줄이 있는데 벌레가 저 끝에서 딱 걸려들면 온 거미줄이 다 파장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누군가가 범죄했다. 그 범죄의 심각함이 더하다. 심각하다. 그러면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고 눈 감으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것은 영적인 문제고 파장을 일으키고 분명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공동체는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아주 심각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는 교회가 많지 않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개인이나 소수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아니라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회복이라는 것. 회복을 목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지배해야 될 정신은 뭐냐면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품는 사랑이 아니라 그러하여금 그와 같은 삶을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을 만큼의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그를 품고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자면 공동체의 이러한 징계 혹은 훈계가 바울은 아주 심각하게 정확하게 빠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책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누구냐? 그가 누구냐? 어찌 교회,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는 누구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교회가 도리어 그 사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꾸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와 같은 훈계, 징계 혹은 권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 곳에서는, 도시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다른 교회 옮기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치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치리 중에 있는 사람도 다른 교회 옮겨버리면 그냥 웰컴 하는 곳이 그냥 그런 오늘날의 교회의 풍토입니다. 때로는 치리하면 떠날까 두려워서 치리하지 못합니다. 치리 중에 있는 성도를 묵인하는 다른 교회도 문제가 있고, 치리를 안 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고, 그와 같이 서로 그런 묘미한 이 긴장 가운데 죄를 방치해 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돈이나 여자나 혹은 여러 가지 어떤 비리, 이거와 관련이 되어서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수정하고 문제를 다루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이런 지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한 본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우리 교회의 거룩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질서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 역시 이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놓여 있을 때 그곳에서 나는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거룩성이 유지가 되고 우리 성도들 교회의 거룩성이 유지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하고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잘 세워진 우리 신앙의 선배, 개인적으로 그 개인을 존중해주고 또 당회가 결정하고 또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질서에 복종하고 그럼으로써 공동체의 거룩성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칠고 그다음에 또 위협적인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성을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지켜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묻혀올 수는 있지만 교회는 그 죄가 다시는 퍼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정결의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개인으로 스스로 거룩성을 지켜가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가는 모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리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구속하셨고 또 자녀 삼아주셨고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틈타는 죄악들을 민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로 품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장구와 또 믿음의 성숙을 경험하는 성숙하고 건강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악한 것들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진 건강한 교회로 잘 자라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들을 거룩함으로 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